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십계명,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십계명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열 개의 계명을 통상적으로 두 개의 부리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내용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또한 이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6가지 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만큼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시각과 해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 근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약 전체의 율법과 계명을 포괄적이고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두 가지 핵심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명제로 모든 법과 계명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혀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십계명에 포함된 열 가지의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다루기는 이 부분은 단순한 인간 관계를 다루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과 그 복음서에서 하시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좀 도식적이고 윤리적인 느낌이다라는 것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첫째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전체의 율법과 계명을 구분하신 이유는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한 그 불가피한 논리적 순서에 따른 것일 뿐이지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나 그 비중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들이 어떤 우열관계의 그런 배치를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표현된 이 말씀의 원문상의 뜻은 둘째도 첫째 것과 똑같은 큰 계명이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계명이라는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즉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두 가지가 동등한 가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느 큰 그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유명한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소위 하나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생략하신 채 바로 다섯째 계명 이후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로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고 또한 따라야 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신앙의 명제 또는 과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코 둘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통합적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실행되고 실천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사도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합니다만 오히려 진정한 사랑장은 요한일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사장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죠. 20절 21절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 분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그 표현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분명하다면 너무도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웃사랑, 나아가 형제사랑, 심지어는 원수사랑이기까지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와 경건한 그런 소원들이 마땅히 있고 또한 발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주님 앞에 어떤 때는 자책감과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내 고백이 분명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많고 더군다나 원수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도저히 자신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그럼 나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자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 또는 원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짓 고백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분명한 경건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거룩한 지혜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경건한 소원이 그 의지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성숙해서 연약해서 아직 무분별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원수 사랑이 이르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와 도우심 속에서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다시 한번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본질이 사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요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사랑의 느낌이 일어나기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전혀 그것은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의지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싫어하는 그 감정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용한 거룩한 그 능력과 의지를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진정한 원수 사랑은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거스려서 그것을 누르고 뛰어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를 사랑할 만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건 이미 원수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남아있어야죠. 그의 가슴에 칼을 꽂고 싶을 정도의 무서운 증오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타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여된 그 경건한 의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에게 선대하고 그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실천적인 삶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은 그 의지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른 문제로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그런 느낌과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찾아가서 참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 내가 당신의 죄를 내가 당신을 죽여도 마땅하지만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행히 그 사람이 그 용서를 사죄를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뭔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나는 당신한테 용서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를 사랑하려는 그런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당초에 가졌던 그 증오와 미움의 감정은 두 배, 세 배, 열 배로 다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느낌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거의 열매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원수사랑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의지의 문제다. 이미 그와 같은 거룩한 의지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충분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하나이고 일체가 되어 있는 통합된 문제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원한,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십계명 전체 더 나아가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놀라운 그 영원한 사랑을 환기시켜주고 기억시켜주는 말씀으로 우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출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과 지혜와 경건한 의지를 소유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여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도 충성된 사랑과 아주 절묘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1계명 바로 앞에 있는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은밀하게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계명 우상숭배를 금하는 말씀이 이제 4절에 나오게 되고 이어서 이 두 번째 계명에 이어서 6절에 첨언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큰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따라서 이 1계명과 2계명 사이에서 이것에 붙어있는 2절과 6절의 말씀이 앞뒤에서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동시에 여기서 말씀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명백한 문자적인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8절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20장 2절의 말씀을 단지 1계명에 첨언된 그런 서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10계명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8절은 이것이 첫째 계명과 분명하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죠. 신명기 7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말씀하면서도 신명기 7장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자체보다도 그 구원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요 동기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전적으로 무한하게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제된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이 그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무한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그 초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것을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는 6절이 두 번째 계명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처럼 2절에서 애굽에서 구원한 사실과 더불어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첫 번째 계명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좀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오직 나만이 너희를 진정으로 무한하게 영원히 사랑하는 참된 유일한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선언의 내용인 것이죠. 아울러서 만일 이와 같은 나의 사랑을 너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한다면 결코 너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다른 어떤 대상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 삶과 인생에 그리고 미래 운명의 모든 문제를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나에게만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본심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계명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1계명에서 선언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실천적인 하나님 향한 진실하고도 충성된 사랑을 여기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실은 어떤 그 객관화된 외적인 실체를 섬기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의 자기 사랑 또는 자기 숭배적인 분명한 의식을 또한 그런 삶의 그 내용을 이 우상 숭배라는 형식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을 위한 신의 도구와 신의 수단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나 야망이나 또는 세상에 속한 그런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적 존재를 동원하고 그것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자기 임의로 자기의 어떤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신적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길을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란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이므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을 비롯한 모든 이 십계명의 말씀들은 단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어떤 법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원칙이나 준칙이나 규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마땅한 반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도 충성된 그런 거룩한 실천적 사랑을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기를 응원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정하고도 신실한 순전한 사랑의 태도는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신앙을 잘 유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된 우리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이고도 확실한 그 실천적인 증거가 다름 아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잘 계승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자세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아주 준엄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철저한 사랑의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두 가지의 실천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 내가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이와 동일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11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나의 명령을 너희가 순종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순종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고도 참된 신앙의 양육과 그 신앙의 계승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즉 한 집안이나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을 잘 가르쳐서 후대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뚜렷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과 증거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서 교육하고 또한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일임이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이르는 그 신앙의 유전이 참 아름답게 잘 유전되고 있는 가르쳐서 잘 계승되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삶의 그 최고 최상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가르쳐서 그 온전한 신앙을 또한 대대로 잘 계승시키는 그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좀 난감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강론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잔소리를 하라는 것인가. 그건 불가능하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과 지금 격리된 상태에서 시공간으로 격리된 이 상태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은 지금 적용이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규격화되고 형식화된 내용으로서의 신앙의 내용, 물론 가정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또는 뭐 어떤 성경공부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 영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언행심사와 모든 사과,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분위기가, 그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확인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자녀들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얼마나 참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녀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 베푸심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부지런히 회개하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욥이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떤 숨겨진 죄, 우리의 어떤 실패들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 삶을 부지런히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와 같은 회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말씀의 대언자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으로서의 그 사명, 그 책임 있는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오늘 6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천대 이르기까지 허락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거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은손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참 이 이웃을 향해 또 원수를 향해 형제를 향해 베풀어진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분명한 그 증거를 우리 자신이 확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천대까지 이르는 복에 분명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손과 후대들이 이어받고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자녀들 앞에 보이는 그 일에 부지런하고 또한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또한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시는 복을 부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이 자손들과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는 그 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주님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은총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전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거룩한 의지, 경건한 소원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천대까지 이르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